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이세라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세라입니다. 네. 정말 그 개막 전부터 여러 말들이 많았던 국립현대미술관의 대면 허스트전이 지난주 금요일에 드디어 화제와 논란 속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개막을 하고 다음 날 다녀왔거든요.
네.
전시장에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아, 이게 많은 거예요?
많습니다. 예, 홀이 굉장히 넓은데 많더라고요. 야. 어디를 가도 이게 또 이제 인원 제한을 시간마다 받아서 입장을 시켰는데도 요 정도면
야, 요즘 미술관 분위기 최근 몇 달 사이에 많이 바뀌었네요. 보통 9대1이었거든요.
어떤?
남녀 비율이?
아, 네네네.
내가 보기에는 최소한 남자가 40%는 육박하는데? 어찌된 일이지?
맞아요. 이게 뭐 전시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대규모 전시에 가면 지난번 우리 소개했던 이윤섭 예. 그 전시도 그러니까 유명한 작가거나 뭐 대규모거나 이런 전시장에 가면 제가 놀라는 게 젊은 남성들이 진짜 많아요. 20대부터 해가지고 20대 남성들, 청년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갈 때마다 항상 놀랐는데 이번 대면 허스트전에서도 그런 그 것들이 좀 눈에 띄었고요.
네.
그러니까 역시 대면 허스트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일단은 뭐 화제성 면에서는 독보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저게 되게 유명한 그거라면서요.
상어. 상어를 통째로 박제해 놓은 작품입니다. 사실 뭐 대면 호스트 유명하다 하지만 이 유명하다라는 거는 굉장히 상대적이잖아요. 네. 어떤 사람들한테는 여전히 낯선 작가일 수 있고.
네. 네.
근데 이 작품은 그래도 한 번은 좀 봤다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요. 죽은 상어를 그 방부제인 포르말데이드 용액 수조에 지금 통째로 절여 놓은 그런 작품이고요. 미술 언더스탠딩에서도 한 1년 전쯤에 대면 허스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현대미술 네. 이야기를 하면서 기억하시죠, 이프로님? 대면 허스트의 대표작인데 이번에 전시장에 가시면 이 작품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실제로 보실 수가 있고 살아있는 자의 마음속 죽음의 물리적 불가능성이라는 엄청나게 긴 제목이고 제목 자체도 사실 중요하지만 뭐 저는 편의상 저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상어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 미술에 대해서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너무 모르는데 네. 저건 왜 유명해진 거예요?
충격적이어서요. 이 작품이 지금 발표된 게 네. 1991년도예요.
네.
사실 요즘 어떤 우리 관객들의 눈으로 보면 이 작품은 너무 무서울 정도로 뭐 끔찍해 소름 끼쳐 뭐 이 정도는 아닐 수도 있어요. 이미 시각적인 자극이 좀 있는 상태니까. 근데 이 작품이 처음 발표됐던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런 것들을 미술이라고 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영국 현대미술을 발칵 뒤집어 놓은 작품이기도 했고 이거는 근데 영국만의 현상은 아니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데미안 허스트의 이 작품을 기점으로 해서 영국 작가들이 그 전까지는 영국이 어떤 미술에 있어서는 거의 불모지 같은 거였거든요. 뭐 파리처럼 미술에 약간 전통이 있는 종주국 느낌도 아니고 그렇다고 뉴욕이나 베를린처럼 현대미술로 주목받기에는 또 약하고 이도저도 아니었는데 이 YBA라고 해가지고 데미안 허스트를 필두로 하는 영 브리티시 아티스트라고 해서 젊은 영국 작가들 그룹이 이제 생성이 되는데 그게 이제 있게 했던 게 데미안 허스트이기도 하고요. 그때 지금의 데미안 허스트를 있게 한 작품이 이런 상어나 이런 작품이었어요. 천년이라는. 그러니까
저건,
충격적인 거예요.
저거는
진짜 소머리
짜는 진짜 소머리
피가 흘러요.
네, 진짜 소머리고 진짜 피인데 이게 상어보다 1년 먼저 발표가 됐거든요. 90년. 그러니까 데미안 허스트의 나이 25, 26에 지금 이런 작품을 들고 나온 거예요. 영국 관객들도 관람객들도 너무 충격적이었고 이게 이제 새로운 미술이다라고 하면서 미국이나 어떤 외국에 순회 전시를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건 무슨 의미로 저렇게 한 거예요?
아, 어떤 의미일 것 같으세요?
저는 도대체 감이 안 오는데.
이 정말 딱 보면은 대체 이거 왜 쓸까?
약간 시각적으로 충격적이긴 한데.
네.
왜 했지 대체? 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 프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네. 그냥 이건 저의 주장인데요.
네.
데미안 허스트 저분은 그냥 시각적으로 충격적인 뭔가를 네. 만들고 나서
네.
해석은 나중에 붙이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전시가 화제와 논란 속에 개막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 데미안 호스트라는 작가 자체가 그래요. 뭐를 작품을 하든 지금까지 언제나 화제와 논란 속에 있었는데 그 논란이 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런 시각적인 충격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프로님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이 이거 대체 왜 만들었을까? 이거 그냥 충격 주려고 만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데미안 호스트가 하는 미술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게 어이없음이든 뭐든 충격이든 뭐든 질문을 계속 던지는 미술이기는 해요.
그렇지.
왜 만들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걸 과연 미술이라고 해야 되냐? 그리고 지금 다 동물들이잖아요. 얼마나 그 동물 보호 단체나 이런 데서 반발도 정말 심한 작가이거든요. 윤리적인 문제부터 해가지고 여러 현대 미술이 가지고 있는 여러 맹점들을 이 사람 하나로 다 얘기할 수 있거든요. 다 건드리고 지나가는 작가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데미안 호스트를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은 되게 싫어하겠죠.
너무 싫어하겠죠.
좋아하는 사람은 되게 좋아하고.
네.
저는 저하고 되게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지를
그래요?
확인은 못 해봤지만
네.
왜 저러는지는 나는 알아요.
뭐예요?
왜 저럴까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던지고 욕먹고 악플 달리고 하는 거에 공통점을 장기자도 대충 알잖아요. 뭐 모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소를 왜 저렇게 해? 너무 잔인하잖아. 라고 보통 사람들, 많은 사람들, 동물 애호가들 등등이 저렇게 보통은 반응을 하고 그래요. 끔찍해. 그런데 이제 데미안 호스트는 그런 얘기하고 싶은 거죠. 하루에도 수만 마리의 소가 니들 때문에 저렇게 버려지고 있어. 끔찍하다고 하는 당신들 때문이야, 바로.
네.
우리가 소 먹잖아.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위선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 우리가 끔찍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피하고 나쁘고 비난하는 것의 본질이라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네.
이야기를 은연중에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피하고자 하고 끔찍해하고 안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작가가 실제로 맞아요. 그럼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상어와 천년, 여기 공통된 주제가 하나 있거든요. 죽음.
그렇죠.
네. 그 데미안 호스트는 정말 다양한 작품을 하거든요. 뭐 나중에는 뭐 별거 다 해요. 그냥 자동으로 무슨 뭐 스핀 페인팅이라고 해서 돌아가는 판을 돌아가게 만들고 거기에 작가가 물감만 뿌려가지고 페인팅을 하기도 하고 겉으로 보면은 너무 이게 형식이 다양해서 대체 이 사람이 뭐를 말하려고 하는 걸까 혼란스러운데 근데 작품 활동 초반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다면 죽음의 문제거든요. 이 상어 작품도 한번 다시 봐보시면 처음에는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그래서 왜 만들었을까 싶잖아요. 근데 일단 뭐 상어 자체가 죽어있기 때문에 죽음을 이야기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지금 뭐냐면요. 방부용액. 이 포르말데히드 용액 안에 상어를 넣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용액만으로는 상어가 저렇게 부유하듯이 뜨지 않고 지금 인위적으로 지지대에 상어를 뜨게끔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 왜 그랬냐는 거예요. 왜 뜨게끔 만들어 놓고 왜 방부제 안에 넣어놨냐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겠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죽음 자체를 감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관객과 눈높이를 맞추고 이게 앞에서 보면은 관객에게 이제 다가오는 것처럼
항상
보이게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려니까.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죽었다는 거 다 아는데도 어떻게든 인간은 죽음이라는 것, 소멸이라는 거를 부정하거나 이것에 저항하고자 뭔가를 막 하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이게 죽는다는 거, 사라진다는 거, 우리 뭐 이거 피할 수 없다는 거 알면서도 막상 그게 내 이야기가 되면 그게 섭리임을 알면서도 어떻게든 미루고 싶어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인간의 욕망을 떠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사라진 거, 죽은 거, 이미 없는 거,
네.
존재하지 않는 거를 우리는
본능적인 두려움일 수도 있고
안 사라졌다, 안 죽었다, 존재한다, 뭐
죽음을 거부하고 싶거나 네. 영생을 꿈꾸거나 이 천년이라는 작품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가, 삶의 허망함을 이야기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상어보다 사실은 한 걸음 더 나아간 작품이에요. 먼저 발표되긴 했지만. 그 지금 잘린 소머리가 있고 이게 어떤 구조냐면 유리 안에 흰 박스 안에는 지금 파리 구더기가 들어있거든요. 부화한 파리들이 박스 안을 막 날아다니고 있고요. 전기 살충기가 소머리 위에 있어요. 그럼 이제 부화한 파리가 피냄새를 맡고 소머리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겠죠. 먹거리를 찾아서든 뭐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일부는 운 좋게 살아남을 수가 있고요. 일부는 살충기에 걸려서 죽음을 죽겠지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고 이 죽음이라는 게 허망하고 무작위적으로 이 죽음이 실시간으로 반복되는 모습을 관객들은 이 미술관 안에서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저거가 진짜 살아있는 소를
네. 잘린 소머리예요. 방부 처리를 해서 오긴 했지만 어쨌든 소머리인 거고 실제 저 피도 그 실제 피예요. 도축장에서 가지고 온 피고.
저 밑에 점 같은 거 떨어진 팔이에요?
팔이에요. 네.
저것도 이제 순회 공연, 순회 전시단이라면 참 쉽지 않겠다, 그죠?
그러네. 네, 쉽지 않죠. 네.
또 팔이 잡아다녀. 네.
이번에서 다 이제 분리된 상태로 오면은 와서 여기서 이제 조립식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제목은 왜 천년일까?
왜 천년일까요?
되게 긴 시간이라는 의미일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데미안 허스트는 이게 왜 천년인지, 뭐 천년이면 만년이면 안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진 않지만, 그 데미안 허스트의 벌써 작품 두 개밖에 안 봤는데도,
충격적이다.
질문이 계속 나오잖아요. 왜 천년이야? 왜 소머리 갖다 놨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면에서 데미안 허스트가 우리를 계속 생각하게 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AI나 뭐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은 굉장히 고기능적인 존재가 되잖아요. 더 효율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뭔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만 같은 전능한 존재가 되는 것 같은데 오직 하나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여전히 그렇지 못한 거예요. 뭐 100세 시대다 어떻다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 어떻게 갑자기 병이 나를 찾아올지 언제 어떤 사고가 나를 찾아올지 우리한테 닥쳐오는 죽음이나 사고나 이런 그러네. 것들을 예견할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 지난 천년간 우리는 그냥 저렇게 살아왔네.
무한 반복되는 그런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근데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충격을 주려고 만든 것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걸 수도 있고 어쩌면 그런 의도도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왜냐면 이 사람 어떻게 해야지 관객들이 반응하는지를 너무 잘 아는 아주 영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측면도 있을 건데 작가의 의도는 이제 차치하고 그 결국은 이런 죽음, 이런 끔찍한 것들을 보여줘서 관객 입장에서 이런 죽음에 대해 계속 생각한다고 해서 뭐에 좋을까 대체 우리가 왜 생각해야 되냐 이런 거 한번 그 물어보면요 그냥 결국 이런 것 같아요. 데미안 허스트의 작업은 결국은 죽음을 통해서 삶을 생각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그렇게 연약하고 무력한 게 우리 인간이고 죽음이라는 뭔가 피할 수 없는 단 하나의 결말을 향해서 막 가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주어진 하루를 결국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데미안 허스트가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그 죽음이라는 화두의 진정한 의미인 것 같고 그러니까 죽음을 말함으로써 충격을 주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고 어차피 죽는데 그럼 죽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볼래? 뭐 하면서 누구랑 어떤 가치를 중심에 두고 살아볼래? 의미 있게 산다는 게 뭔지를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미술이 원래 그런 거 하는 하게 만드는 거예요? 건가요?
그런 미술 저런 미술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항상 데미안 허스트를 이제 욕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살다 보면 이런 사람 있고 저런 사람 다 있는 그치, 것처럼 그치. 미술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근데 데미안 허스트가 재밌는 거는 뭐냐면요. 아주 세속적이고 정말 그 욕망의 끝을 보여주는 것 같은 돈, 뭐 이런 문제들을 우리한테 가지고 오기도 하지만 예.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을 또 던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페르소나는 뭐랄까 너무 복잡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없이 가벼운 것 같지만 또 굉장히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그렇지.
가늠이 잘 안 돼요, 이 사람이.
네. 보통 예술품이라는 건 자기가 뭐 만들고 싶어서 만들지만 그걸 만드는 작가가 갖고 있던 감정과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와 메시지가 관객에게 전달되면서 그 공감을 일으키고 관객은 그걸 느끼면서 느끼는 감정 때문에 그거를 보죠. 그게 이제 뭔가 이제 그런 건데 메시지든 감정이든 전달하는 건데 뭐가 궁금하냐면 그래서 화가는 그런 일을 하고 그 그림을 팔잖아요.
네.
그 그림을 사서 집에 거는 사람은 그 화가의 감성이든 그 그림을 보면서 느끼는 네. 감정을 내가 가까이서 보고 자주 보면서 행복하려고 그걸 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화가는 또 그 그림을 팔아서 선순환이 되는데 조각도 그래서 팔리는 거고 근데 저건 그 저런 작품을 설정을 하면
네.
저거 어떻게 하지 저걸?
저거
팔아 저거 어떻게 팔아? 저걸 누가 사가? 누가 사가 저걸? 네.
그러니까요. 이런 거를 보다 보면 대체 이런 그 흉물스러운 거를 누가 돈 주고 사냐?
저 상어 어떻게 저거?
싶으시잖아요.
예.
근데 이 두 작품은 놀랍게도 한 사람에게 다 팔렸어요. 나오자마자 다 팔렸고 그것도 엄청난 거물 컬렉터한테 팔렸거든요.
예.
누구게요?
근데 배웠는데 참.
이거 우리 작년에 했거든요.
잠깐.
오랜만에 퀴즈 타임 갈까요? 너무 쉽게 지금까지 너무 쉽게 간 것 같아요. 이 프로님. 작년에 아주 길게 했어요. 누구한테 팔렸고 이 사람 왜 샀고 누구한테 심지어 그 컬렉터가 다시 되팔았고
사치
맞습니다. 사치. 이름도 굉장히 잊을 수가 없는 찰스 사치라는 영국의 광고 재벌이자 세계적인 컬렉터이거든요.
그래 이름이 사치라고 저 사치 웃었었어 안 기자고 옆에서.
네. 이 사람이 상어와 천년 다 샀어요.
얼마에 샀어요?
상어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제작 지원을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5만 파운드를 줘가지고 한 1억 정도를 줘가지고 만들었어요. 만들기도 하고 자기가 갖고 가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2004년도에 그 스티븐 코엔이라고 하는 뉴욕 매츠의 구단주이자 억만장자 헤지펀드 투자자거든요. 이 사람한테 800만 달러에 팔아요. 그 프라이빗 딜이었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800만에서 보통 1200만 달러까지도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판매가로 150억. 이야기되는 800만 달러로만 계산을 해도
장사했네.
지금 환율로 한 120억 정도.
150억.
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억 원 정도에 샀다가
150억 판 거니까. 네,
한 13년 만에 그 정도에 이제 판 거죠. 근데 이 데미안 허스트가 대체 누군지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65년생이고요. 이분이 영국 사람이고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그 미술의 불모지였던 영국을 그 현대미술의 중심축을 영국으로 확 견인해오는 역할을 했던 그런 작가, 일군의 작가군이 이런 YBA라고 하는 작가들이었는데 이 YBA의 어떤 수장격이었던 사람이 데미안 허스트이고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로 규정할 수는 없어도 대체로 데미안 허스트처럼 노골적인 상업주의, 뭔가 파격적인 소재, 충격요법을 통한 이목끌기 뭐 이런 것들을 주된 특징으로 해요. 몇몇 대표 작가들을 제가 가져온 건데 이보다 훨씬 더 숫자는 많고요. 이
충격요법은 그렇다 치고
네.
노골적인 상업주의라 하면 뭘 어떤 걸 보고 상업주의라고 해요?
어떤 대중문화 코드를 가져온달지 이런 것들인데 팝아트보다도 훨씬 더 멀리 나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저 트레이시 에민 같은 경우를 보면요. 텐트 작업이 있어요. 트레이시 에민의 대표작들 중에 텐트 작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작품 명의 뭐 이런 것들이에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나랑 같이 잤던 사람들 이게 이제 작품 제목인데 텐트 안에 퀼트로 그거를 나랑 같이 잤던 사람들의 이름을 싹 다 바느질을 해놓는 거예요.
그건 충격적이다.
그렇죠.
파격적이고
그렇죠.
재밌다.
일단 충격적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어렸을 때 이제 자기를 길러줬던 할머니부터 해가지고 자기의 뭐 전남편, 자기를 성폭행했던 동네 어떤
불량배들 병아리 뭐 다 있을 수 있겠지.
다 있을 수 있죠.
같이 잤다는 건 네. 다양한 의미가 네. 다 네. 가질 수 있으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 뭔가 충격을 주면서 시작하는 것들이 YBA 작가들. 아.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대중들이 굉장히 관심 갖고 눈길 끌만한 그렇죠. 접근을 한다는 네, 그걸 네. 대단히 상업적이라고 표현하는 네. 거구나.
그러니까 욕하면서도 보게 되는 게 그렇지, 이 작가들인 거예요.
지루하고 따분한 거와는 대척점에 있는.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데미안 허스트 같은 경우는 묵묵히 뭔가 혼자 작업에만 전념한다거나 하는 이런 전통적인 예술가상이랑은 거리가 아예 멀고요. 본인 스스로도 그거를 원하지도 않아요. 이 사람 작가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놀라운 기획을 하는 큐레이터이기도 하고 기획자이기도 하고 뭐 기업가, 경영자 뭐 다 돼요. 영국 런던에 지금 개인 갤러리거든요. 1,000평이 넘는 자기의 개인 갤러리를 소유하고 있고 이미 97년도에 아주 이른 시기에 사이언스라고 하는 공장용 어떤 스튜디오예요. 그러니까 제작사 개념으로 보면 되는데 작품 제작부터 보관, 유지, 보수 유통, 홍보까지 전과정을 담당하는 자기 회사를 이미 설립을 해서 97년도에 지금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거 사옥이에요? 데미안 허스트?
이거는 개인 갤러리. 뉴포트 갤러리라고 해서 그 데미안 허스트의 개인 갤러리입니다. 그
네. 자기 작품을 판매, 전시하는 아, 공간?
이 사람이 엄청난 컬렉터이기도 하거든요. 아, 그래서 주로 소장작으로 전시를 열고 이제 대중들에게 무료로 그거를 공개를 해요.
팔기도 하고?
판매는 거의 하지 않아요. 소장작으로 그냥 기획전을 열어요.
자랑? 목적은?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결국은 자기가 소장한 작품, 그 작품가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의 컬렉션은.
팔면 뭐라고 하고, 공짜로 하면 작품가 올린다고 그러고, 뭐 어쩌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람 컬렉션을 보면 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피카소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미 작품 가격이 굉장히 그런 그 높은 작가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작품가를 올리려고 뭐 대중에게 일부러 뭐 무료로 공개하고 뭐 이런 차원은 사실 아닌 것 같고요. 이 컬렉션이 사실 좀 성숙해요. 어떤 의미에서 성숙하냐면 뭐 그런 유명한 프랜시스 베이컨이나 뭐 이미 천문학적인 작품가를 기록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이랑 자기의 조수들 있죠. 어시스트들의 작업이랑 같이 기획전을 열어가지고 둘을 나란히 전시한다든지.
아 진짜 직구자 정말.
이런 것들을 합니다.
똑같이 이 프로랑.
어떻게 보면 받은 만큼 돌려줄 줄도 아는 작가이기도 해요.
그건 다르다.
이 사람은.
나는 받은 만큼 돌려주지는 못해.
저 사람은 근데 어떻게 돈을 벌었어요?
어떻게 돈을 벌었냐? 일단은 컬렉터들에게 초반기에 초창기에 작품을 많이 판매한 것들이 좀 크고요. 그리고
그 소머리 같은 거를 네. 비싸게 받았어요?
네. 그런 것들도 있고 무엇보다 이 사람을 부자 작가의 반열에 오르게 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 면에서 관례를 깨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보통은 작가들은 경매시장에 직접 자기 작품을 내놓지 않거든요. 자기 작품을 소장한 컬렉터들이 경매시장에 내놓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작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1차 시장이 있고 2차 시장이 있는데 1차는 갤러리. 한마디로 새 작품을 내놓는 거죠.
네?
여기에서는 작가들이 갤러리랑 직접 거래를 하는 거예요. 갤러리랑 해서 뭐 작품을 판매하면 50대 50으로 나눠 갖는다든지 새 상품을. 근데 여기에서는 뭔가 딜이 들어간다거나 뭐 이러지 않잖아요. 경매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작가들은 그냥 조용히 작품 활동만 하고 돈 받고 파는 일은 아유 그런 거는
갤러리가 좀 위임을 해주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아. 내가 보니까 우리 치과나 피부과 가면
실장님?
그 실장님. 선생님은 이것만 하고 네. 돈 얘기 나오면
네.
그건 저기 저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아, 좀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예술가는 예술만 하고 돈 얘기는 그 화랑, 갤러리 네. 실장님들이 따로 있는 거지. 그죠?
아, 적당한 굉장히 적합한 비유입니다. 네. 보통은 이제 그게 전통적인 어떤 판매 방식이고 이랬었죠. 예, 그런 게 있었고. 근데 대신에 나눠 가져야 한다는 맹점이 있는 것이죠.
맹점이 있지. 실장님은 인센티브 안 주잖아.
인센이 이제 갤러리마다 또 셀 수 있고요.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데미안 허스트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작가들 중에서는 최초로 이런 갤러리 관행을 깨버린 게 2008년, 2009년도에 이 사람이 뭐를 하냐면요. 세계적인 경매사인 소더비랑 같이 해가지고 자기의 뭐 구작부터 신작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작품을 경매 시장에 직접 경매를 내다 판 거예요, 이 사람이.
아, 실장님 빼고 직거래를 했구나.
네, 직거래를 사실은 한 거예요. 그러면 경매 2차 시장 경매 시장에 내놓았다는 거는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계속 작품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게 1차 시장과의 또 차이잖아요. 근데 누구도 이제 어떤 작가도 이걸 하지 않아. 왜냐하면 관례를 깨는 거거든요.
그렇지.
예. 거래하는 갤러리와의 관계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작가가 돈 금액 액수를 입에 담는 걸
보통 그러지 않죠. 근데 데뷔너트는 그거를 하고 이틀 동안 경매를 해가지고 우리 돈으로 한 2천억 원이 넘는 수익을 거둬요. 그러면 정확히 소더비와 어떻게 어떤 거래 조건, 계약 조건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갤러리처럼 뭐 5대5는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예. 그렇게 됐을 경우 이미 이 경매 하나만으로 굉장히 부자 반열에 올랐을 거고 그 외에도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데미안 호스트는 물론 그때보다는 부침이 좀 있지만 이 사람 대량 생산을 하니까 작품가가 부침이 좀 있지만 그래도 제가 최근에 찾아보니까 2021년이었나 22년도에 벚꽃 페인팅이 있거든요. 그게 한 80억 정도의 소더비 뉴욕 경매에서 낙찰이 됐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이제 데미안 호스트한테 가는 건 아니었겠지만 뭐 이제 이런 거 2022년도네요.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2천억을 어떻게 벌었는지 설명하면 됐죠, 이제.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 이 사람은 영리한 사람이에요. 제가 아까 데미안 호스트가 천재적인 기획자이기도 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 시작이 됐던 게 이 사람이 골드스미스라고 하는 좀 유명한 미대를 나왔는데 이 미대에 재학 중일 때 학생 때 자기 동기들이랑 그 졸업생들 모아가지고 한마디로 학생 전시회를 열어요. 그게 이제 프리즈라는 전시였는데 런던 항만의 그 낡은 창고를 빌려서 한 전시였고요. 당시 전시 전경이고 이 전시에서 데미안 호스트가 전시가 열렸던 창고 외관입니다. 데미안 호스트가 전체 기획을 맡거든요. 뭐 전시 장소 선택, 작가 섭외, 홍보, 뭐 전과정을 담당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미 이때부터 데미안 호스트는 기획자로서의 싹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데미안 호스트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요. 오프닝에 VIP 오프닝에 누구를 모실 수 있냐. 누구를 참석시키느냐 이거였어요.
흥행과 이벤트의 성격을 잘 파악했구나.
잘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 좋은 작가 데리고 오고 좋은 작품 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VIP 참석 여부, 화제성 이런 것도 무시를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타고난 감각도 있었을 거고 후천적인 경험도 한몫을 했을 텐데 지금 왼쪽에서 두 번째가 인상 쓰고 있는 저 두 번째 사람이 데미안 호스트거든요. 당시 그 프리뷰 때고
왼쪽에 첫 번째?
네, 두 번째.
진짜 장난기 가득하게 생겼다. 네.
멜빵 뒤에 있는 사람이 이제 데미안 호스트인데 아이고, 데미안 호스트예요.
네.
이 사람은 생부가 누군지도 모른 채 미혼모 가정에서 그 할머니와 어머니 손에 자라거든요. 그 나중에 뭐 의붓 아버지가 생기기도 하지만 다시 엄마가 이혼을 하게 되고 뭐
이런 좀 어려웠겠네.
네, 가정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찍부터 생업 전선에 뛰어들었었고 학생 때는 앤서니 도페이라는 런던의 유명 갤러리에서 이 사람이 허드렛일을 하면서 그 알바를 해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 앤서니 도페이라는 갤러리 자체가 많은 컬렉터들, 미술계 인사들이 오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때 미술 시장의 섭리 같은 것을 다 배웠을 거예요. 알았을 거예요. 돈이 누구한테 있고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자기가 기획한 프리즈 전시 오프닝 때도 런던 미술계의 유명 인사들을 모셔오기 위해서 아주 집요하게 컨택을 하고요. 결국은 성공을 해요. 이때 참석을 했던 사람이 이 찰스 사치였거든요.
아하.
이 프리즈라는 학생 전시회 때 찰스 사치가 왔다는 거는 사실 정말 엄청난 일이었던 게 물론 뭐 골드스미스가 좋은 대학이라고는 해도 그래도 학생 전시잖아요. 거의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 학생 전시회에 홍나이 여사님이 온 느낌인 거죠. 왜냐면 이미 이때 찰스 사치는 자기 이름을 딴 갤러리를 개관을 해서 그 운영을 하고 있었던 아주 유명한 런던 내에선 유명한 컬렉터였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사실 들여다보면요. 인생에서 그 적당한 때에 귀인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해요.
저런 사람은 학생일 때 섭외가 차라리 쉬워. 아, 정말.
그럴 수 있겠네요.
뭔지 알겠죠?
네. 네. 그렇죠.
저게 쉽다고. 예를 들면 이재용 회장 인터뷰는
무슨 대학 신문 기자가 차라리 가능성이 있지.
그렇습니다.
어디 경향 신문이나 뭐 중앙일보는 어려워 안 돼.
언더스탠딩이 두드리면 좀 어렵나요?
아, 학생이, 차라리 언더스탠딩이 쉬워. 네,
학생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알겠습니다.
어, 근데 아예 포기를 해서 접근 안 하니까 문제지.
아, 네,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예. 네. 근데 이게 사실 두 사람의 만남이 그 데미안 허스트의 인생에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찰스 사치의 인생에도 사실 똑같이 저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양쪽 모두의 삶에 큰 변화를 가지고 왔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찰스 사치는 이때 어떤 컬렉터였냐면 돈은 일단 굉장히 많았고요. 자국인 영국이 아니라 미국 작가들을 주로 컬렉팅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런 작품들, 솔루잇이나 도널드 저드라는 미니멀리즘 계열의 작가들을 섭외를 많이 해서 전시를 열었는데, 근데 이 작가들은 이미 미국에서 검증이 끝난 작가들이에요, 80년대에. 그러니까 돈은 있고, 안목도 있고 하니까, 검증된 작가들을 데리고 와서 소개하는 역할을 좀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88년도에 프리즈 전시를 통해서 데미안 허스트를 비롯한 영국의 젊은 작가들, 학생 작가들을 알게 되면서 자기의 컬렉션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이게 지금 개관전이었거든요. 사치 갤러리의 개관전이었는데 프리즈 작가들을 안 다음에 92년도에 이 사람이 YBA 그룹전을 열어요. 이때 이 YBA라는 용어도 널리 쓰이게 된 거거든요.
소머리죠, 또 있는데 저기.
이때 발표한, 이때 이제 전시를 한 거예요. 네, 그 소머리를 산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세련되고 뭔가 정제되고 이런 전시를 하다가 이런 작가들을 하는 거예요. 자국의 젊은 작가들을 데리고 실제로 자기의 컬렉션을 이때 완전히 바꿔 버리게 되고 97년이 되면 판을 더 키우는데 센세이션 전시라고 해가지고
보기만 해도 오, 밑에 다림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다름이에요, 네.
네. YBA전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룹전을 열었잖아요. 92년도에 이제 97년도에는 이 YBA 작가들을 데리고 센세이션이라는 전시를 어디에서 열냐면 자기 개인 갤러리가 아니라 로열 아카데미라고 해가지고 영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미술기관 내서 열어요. 근데 YBA 작가들 제가 아까 하나같이 문제적이라고 했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성모 마리아를 그리는데 일단 이 성모 마리아가 흑인이에요. 흑인으로 그려요. 그것도 재료가 그냥 물감이 아니라 코끼리 분뇨 같은 것을 사용해서 성모 마리아를 그리는 거예요.
흑인을 그렸으면 색깔 비슷하다.
색깔은 비슷하고 병과 비슷하게. 그러니까 뭐를 해도 논란이 되는 것들만 자꾸 하는데 뭐 성적이거나 자극적인 작품들로 다 도배가 되어 있는 게 YBA 작가들인데 지금 이 작가들을 데리고 로열 아카데미에서 전시를 열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열 아카데미 전시위원회 쪽에 반대도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돈으로 눌렀구나. 얼마면 되는데. 네.
아 그랬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정말 4명 정도의 위원은 끝까지 반대를 하다가 사임을 하기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었거든요.
지저 있는 분들이시네.
근데 이때 이 전시를 강행하고 밀어붙였던 게 누구냐면 이 센세이션 전시의 그때 당시에 로열 아카데미의 관장이었던 노만 로젠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밀어붙이거든요. 이 노만 로젠탈이 누구냐. 88년 프리즈 전시 때 데미안 허스트가 그토록 모시고 싶어했던 미술계 인사 중에 한 명이었고 결국은 모시는데 성공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아, 그 대학교 때?
네.
그때 인연으로?
그때 인연으로. 네.
88년 프리즈?
네. 그러니까 이때 인연으로.
그 졸업작품에.
아까 데미안 허스트가 기획했다는 그 졸업.
그게 첫 번째가 88년이었나요?
88년. 네. 아, 그게 먼저 열렸고. 그때 찰스 사치, 뭐 노먼 로젠탈, 미술계 인사들이 다 와서 이 사람들을 알게 됐고 찰스 사치가 그때 본인의 컬렉션을 90년대 초반부터 해서 막 바꾸게 되고 92년도에 YBA라고 해서 자기 갤러리에서 전시를 열고 97년도에 로열 아카데미에서 이 컬렉션으로 전시를 또 한 번 더 크게 판을 여는 거죠.
얼마나 황당했을까. 갑자기 대학생 졸업생이 와가지고 내 전시에 오라고 하니까 얘는 지금 내가 누군지 알고 지금 여기 와서 이러는 건가 싶기도 하고.
네.
그래도 되게 잘 설득한 그런 재주가 있었나 보다.
일단 뭐 반짝반짝하는 그 작가들이기도 했을 거고요. 또 중간에 자기의 지도 교수의 역할도 또 있었어요.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영향력이 있는 교수가 있었는데 뭐 이제 그렇게 이제 데미안 허스트가 말한 적은 없지만 아무래도 뭐 이제 그 선생님의 입김도 좀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거야. 이날 오세요.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한테 가서는. 정의선 회장님 오시기로 했습니다. 정의선 회장님, 이재용 회장님 오신다고 그러는데요.
그랬을 수 있어요.
서로 다 해가지고.
대면 호스트라면 충분히 저는 그랬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프리즈가 되게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전시회죠. 아, 그 프리즈가 그 프리즈는 아니죠?
달라요. 다르긴 한데 이제 거기에서 시작이 된 거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것도 영국에서 시작됐다고 들었는데.
네, 그래서 이 프리즈라는 이 기획이나 이런 거 자체에 좀 자극을 받아 영감을 좀 받아서 프리즈라는 아트페어가 영국에서 시작이 되죠.
얼핏 영향은 주긴 했으나 그건 아니다.
네, 그 사람들이 만든 건 아니지만 분명 이제 영향은 있었습니다.
와우.
그래서 뭐 그렇게 하지 말아라. 뭐 대중들도 뭐 앞에서 반대 시위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난리가 나고 전시가 열리고 난 다음에 뭐 미국에서는 이 전시를 이제 순회전도 열거든요. 근데 나중에 결국 뭐 미국에서는 뭐 이 전시 열었다고 해서 그 미술관을 국가 기관 그 정부 기금을 삭감하기도 하고 막 이래 버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논란이 됐던 전시였는데
아, 저기가 국가 기관 쪽이었겠구나. 네. 우리의 국중박 같은 거네.
아, 그렇죠. 근데 어쨌든 욕하면서도 사람들 본다고 했잖아요. 센세이션 전도 그렇게 반대를 했지만 줄 서서 들어가요. 네, 줄 서서 들어가요. 결국은. 그래서 뭐 이런 상어, 뭐 천년 이런 작품들도 전부 다 그 센세이션 전을 비롯해서 미국 순회전 때 소개가 되거든요. 나중에 이런 상어 작업은요. 데미안 호스트가 점점 이게 자연사 시리즈라고 이름 붙여졌는데 진화하고 이게 뭐 발전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 변화하는 게 이런 식으로 동물을 반으로 또 갈라버려요.
아, 그러니까 반쪽인 거예요?
갈라요. 예. 네. 분리된 엄마와 아이라고 해서 이 그 데미안 호스트가 정말 불과 30살의 나이에 95년도에 영국 최고의 그 뭐 국제적인 상이에요. 그 현대미술상으로는 최고권인 터너상을 95년도에 수상을 하는데 그 수상작이기도 했어요. 이 분리된 엄마가
이렇게
그렇죠. 반으로 완전히 절반을 바른 다음에 전시를 하는 겁니다.
인체의 신비전.
그럼 또 막 우리 묻게 되는 이거 대체 왜 갈랐냐 이렇게
와우.
아, 부러우니까 네. 데미안 호스트 전 전시 전경이고요. 전시 전경 이게 다 데미안 호스트 작업이거든요. 너무 작업들이
지금 다양한 전시하는 하고 있는
네 이거는 전시 거죠? 전경. 한 사람의 작업이라고 사실 믿겨지지가
되게 다양하다.
맞죠. 너무 다양하잖아요. 예. 네. 근데 이 다양함 속을 관통하는 게 바로 그 죽음이라는 주제라는 거예요.
지금 보여주시는 저거는 가운데 해골이 있다는 이유로 죽음.
아, 이게 너무 유명한 작업이거든요. 요런 거예요. 요거예요, 지금.
해골에다 뭐 다이아몬드를 박았나요?
인간의 정말 두개골이고, 두개골이 거기에 지금 다이아몬드를 박은 거예요. 실제 다이아몬드, 한 8,600개 정도 되는 다이아몬드로 장식을 한 겁니다. 네. 18세기에 살았던 걸로 추정되는 해골을 구해오고, 이 두개골에 실제 다이아몬드, 8,000개 넘는 다이아몬드를 박아서 장식을 한 거고요. 치아도 실제 인간 해골의 것이고. 이 작업은 뭐 데미안 호스트의 말에 따르면, 워낙 부자라고 했잖아요. 그 멕시코에 있는 집에 머물 때 멕시코에는 망자의 날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우리한테로 오는 날인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로 오는 날이다라고 해서 그 죽은 사람들의 영혼, 그 가족이든 친지 뭐 친구든 그 영혼들을 환대하는 의식을 막 하는 게 망자의 날이라는 거예요.
예. 어릴 적엔 현충일?
현충일? 현충일 뭔가 존경의 의미가 강하겠다.
제사 지내는 날이죠, 뭐.
제사 지내는.
아, 그런데 이제 다 한꺼번에니까.
그쵸.
뭐랄까.
이 망자의 날은 뭐? 근데 좀 축제 느낌이 좀 강한가 봐요. 저도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데미안 호스트가 보니까, 아, 이게, 이 사람들은 죽음을 굉장히 친숙하게 받아들이는구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이 죽음을 꼭 피하거나 도망쳐야 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뭔가 삶의 일부? 죽음을 친숙하게 느끼게 하려면 뭐를 해야 될까? 데미안 호스트가 생각을 하다가요, 가장 데미안 호스트다운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을 놀래키는 방식으로 간 건데요. 결국은 죽음을 친숙하게 느끼게 하려면
평생 안 친숙해지는데
해골을 꾸며보자.
안 친숙해지잖아요. 네. 질 것 같잖아요.
꾸며도 해골이지 뭐.
꾸며도 해골일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제가 저는 이제 이 작품을 실제로는 처음 봤어요. 항상 네. 책으로만 네. 보다가 제가 정말 놀라운 저의 감정의 변화를 경험했잖아요. 징그러울 것 같고 너무 막 이게 뭐야 싶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보면 사이즈가 정말 작거든요.
그렇겠지. 해골 사이즈.
굉장히 작아요. 진짜 조망만 하거든요. 얼굴이 저만해요. 조망만 하다는 뜻이죠.
네.
왜 동의 안 해주신? 동의해줘야죠. 네. 그래서 주먹만 한데 보고 갖고 싶더라고요. 주먹만 한데 작고 반짝인다는 게 이걸 두고 한 말이구나.
저 해골이 작은 해골을 고른 거예요. 예를 들면 어린이의 해골 같은 걸로.
사이즈를 의도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이게 의도를 했다면 효과가 있었다.
냉정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저게 보석이 안 박혔어도 이쁠 것 같아요?
그게 저에 대해 알게 됐다는 거예요. 보석이 안 박혔으면 그건 그냥 해골이야. 갖고 싶지 않아. 우리 집에 가지고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누가 저거를 저한테 옜다 하고 던지잖아요? 저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저도 받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보석이니까?
보석이니까?
보석이니까 일 수도 있고, 너무 귀엽다니까요? 그 모양새 자체가 단순히, 보석이니까, 8600개 박혔으니까가 아니에요. 보고 있는데, 작고 귀여워. 끔찍한 게 아니야. 작고 귀엽더라고요.
저는 진짜 보석 아니라 이미테이션이라 하더라도 똑같이 예뻤을 거란 얘기죠?
이미테이션이라면은 이제 귀여운 것까지는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짝임이 좀 달랐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니까 반짝임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고, 와, 이게 이런 것마저 혹시 뭐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의 변화. 책에서 봤을 때, 이거 뭐야, 왜 했어. 징그러워.
진짜 보석을 보니까
갖고 싶어요. 소장하고 싶더라고요. 정말 이거 너무 예쁘고 무엇보다 귀엽다라는 생각이 사이즈 때문에.
저분이 사람의 마음을 뭐 잘 간파했나?
나도 솔직히 집에 보석이 없었어요. 나도.
네. 갖고 싶지 않아요.
보기는 봤지. 그러니까 뭐 전시장, 박물관 이런 데서는 봤는데 이렇게 이렇게 보진 못했잖아. 유일해서 이렇게만 봤죠. 그래서 그런가?
네. 근데 방금 이프로님이 그랬잖아요. 다이아몬드가 박히는 순간 해골이 아니라고. 죽음이 아니고 해골이 아니고 징그럽거나 더럽거나 하는 게 저런 게 박히는 순간 아닌 거예요. 그럼 결국 이게 뭐냐? 돈의 힘, 돈의 무서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도 있지만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돈에 대한 이야기. 저는 이 해골 작업에서 그런 생각, 사람 욕망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고 저 뒤에 있는 저 작업 있죠. 지금 중세 시대 마치 교회처럼 스테인드 글라스 3면화처럼 되어 있는 거. 저것도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뭐냐면 저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뭐냐면요. 죽은 나비. 실제 나비. 나비 날개를 다 붙여놓은 거예요.
저 조각 하나하나가 나비 날개예요?
네. 실제 나비 날개를 지금 붙여놓은 거거든요.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데 나비구나.
네.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보면은 아닌데 캔버스 위에 실제 나비 날개, 죽은 나비 수천 마리를 이제 붙여놓은 건데 멀리서는 굉장히 아름답고 떨어져서 보면 성스럽게까지 보이잖아요. 교회처럼.
네.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이게 죽음을 전제로 한 아름다움이었다는 거를 관객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 그 누군가가 이제 나비겠죠.
근데 있잖아. 세상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뭐 장난 같기도 하고 가벼움과 무거움을 제가 오간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충격적이지만 그 충격을 벗어나고 나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게 데미안 허스트의 모습, 그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이라는 거죠. 이것도 작업 중에 하나거든요.
저거 되게 유명한 것 같은데.
네. 어디서 좀 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어디서 봤지?
네. 그 파라다이스 시티 있잖아요. 거기 가면 이게 똑같은 작업은 아니고요. 이런 비슷한 작업이 있어요. 골든 레전드라고 해서 데미안 허스트의 조각이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 그 호텔에 전시가 되어 있어요. 네. 유니콘 한 마리가 지금 좌대 위에 제가 사진을 좀 잘라서 그런데 원래는 좌대 위에 굉장히 높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한쪽 면은 이렇게 하얗게 멀쩡하고요. 다른 한쪽 면은 이렇게 근육이랑 내부 구조가 좀 드러나 있어요. 이런 거는 또 뭐를 말하는 것 같으세요? 왜 만들었을까요, 대체?
저것도 죽음과 관련이 있네요.
뭐 이뻐봐야 근육이지 뭐 그런 뜻이겠지.
이뻐봐야 근육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한쪽은 비너스라든가 성모 마리아의 여신상을 만들어 놓고
한 커플 벗기면
한 커플 벗겨 오른쪽을 보면 네. 다 이런 거 다 근육으로 만들었거나 내장을 넣어놨어 봐요. 그러면 얼마나 저게 뭐야 싶지만
기존에 무슨 건이 같은 걸 한 커플 벗겨내면
그렇지
뭐 그런 거다. 저는 처음에 이게 그러니까 뭔가 이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뭐 안을 들여다보면은 이런 또 다른 모습이 있다. 그래서 이게 진실이고 안쪽에 저 붉은 게 진실은 가려져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계속 보니까 또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시죠.
그렇죠. 그렇지. 네. 그럼 이쪽에서 보면 이게 유니콘의 진짜 모습이고 그렇지. 저쪽에서 보면 또 저게 진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진짜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관점의 차이. 그럼. 결국은. 그러니까 어디서 보느냐의 차이에 불과할 뿐이고 어떤 사안이나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때도 좀 비슷하잖아요. 나한테 너무 나쁜 놈인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또 아닐 수도 있는.
반대일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고. 그래서 진실은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우리가 이번 전시의 전시명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진실은 없어. 그러나 모든 것은 가능하지.
그러니까 저 대면, 누가 붙인 거예요?
이 국립현대미술관 측에서 붙인 거죠. 아. 근데 대면 호스트의 세계관을 너무 잘 드러내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진실이나 거짓의 문제와 관련해서 대면 호스트는 이런 작업도 했어요. 이건 출품작은 아닌데 2017년 베니스 비엔날레 기간에 데미안 호스트가 믿을 수 없는 난파선의 보물이라는 전시를 열거든요. 자기가 기획을 해서 전시를 연 거예요. 이게 뭐였냐면 2008년도에 인도양에서 난파선 하나가 발견이 되거든요. 몇 차례 이제 뭐 잠수 작업이나 검증 작업 이런 것들을 거쳐서 이 난파선이 2000년 전에 가라앉은 전설적인 보물선이라는 게 밝혀져요.
보물을 실은 배.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 있던 해저 유물들을 인양을 하고요. 인양 후에 또 복원을 거치고 뭐 전문가들을 붙여서 연구 작업도 거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전 과정을 데미안 호스트가 지원을 해요.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이 작업을 하게 되고 그 결과물을 2017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공개를 한 거죠. 그래서 전시장에는 이렇게 발굴한 유물들은 물론이고요. 다이버들이 뭐 난파선에서 보물을 발굴하고 인양하는 과정, 전 과정을 이거를 촬영을 해서 아카이빙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발굴 유물들이 이렇게 쭉 전시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발굴이 됐다라는 게 다 이제 아카이빙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시를 도록도 있고 쭉 이제 뭐 발굴 인양된 것들을 쭉 보는데 이렇게 쭉 전시를 보다 보니까 관객들이 좀 뭔가 이상해. 발굴 유물들이라고 쭉 전시가 돼 있는데요. 이것들 사이에서 갑자기 구피, 미키마우스, 데미안 호스트 본인의 흉상.
그러네.
이런 게 갑자기 튀어나와요. 발굴 유물이랬는데.
장난을 좀 친 건가?
관객들이 뭐를 모르고 왔다가 빵 터지는 거죠. 이게 전부 데미안 호스트가 만든 가상의 해저 유물 발굴 시나리오에 불과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발견됐습니다부터가
다 꾸며낸 거예요. 저도 그래서 방금 여러분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여기 출품된 인양 보물들이라고 내놓은 거는 당연히 뭐 2000년은커녕 작가가 그 베니스 비엔날레 열리기 10년 전에 10년 동안 직접 제작한 크고 작은 일부러 막 조악하게 만든 크고 작은 그런 오브제들에 불과했고요.
마치 보물선에서 발굴된 것처럼 생겨먹은.
네. 이게 얼마나 치밀했냐면 진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것들을요 전부 다 바다에 가라앉히고 실제 그 해저 인양팀을 고용을 해서
사진도 찍었다.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다 해요.
네. 요즘 같으면 AI로 했겠지 저것도.
이게 뭐 작업을 다 한단 말이에요. 전문가들의 자문도 우리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네. 뭐 저명한 고고학자, 루브르 박물관 이사, 역사가 미술평론가, 해양박물관 담당자, 큐레이터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이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권위자들을 다 섭외를 해가지고 가담을 시키는 거죠. 도록 인터뷰도 따고 이런 거예요.
사전에.
네, 사전에. 이게 정말 그 데미안 호스트가 자기 작업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 한번 5작품 꼽아봐라. 라고 했을 때 여기 출품한 미키마우스를 하나로 꼽을 정도로 작가에게는 좀 애정이 깊은 그런 작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뭐 이런 뭐 이야기를 해요. 데미안 허스트가 그 누가 이제 인터뷰를 했던 사람이 이런 음모에 대단한 전문가들을 다 가담시켰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는 음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뭐가 진실인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사람들은 반복해서 말을 하거나 뭔가 그 정말 실제처럼 보이게 하잖아요. 그럼 그냥 실제로 믿는다라고 그것 자체가 진실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에 대해 알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
맞아.
라는 이야기를 해요. 진실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뭔가 생각하게 하고 저는 이게 작가의 정체성과도 좀 닿아있다라고 하는 게 사기꾼이다부터 해가지고 현대미술을 이야기할 때 미술사 안에서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작가다부터 해서 데미안 허스트를 평가하는 것도 극과 극이거든요.
예.
근데 뭐가 진짜고 뭐가 맞는 말인지 알 수 없죠. 네.
그러면 조금 전에 저 전시회는
네.
그 전시회 자체가 저 작가의 작품인 걸까요? 아니면 저 전시회에 전시된 작품 하나하나가 작품인 걸까요?
둘 다겠죠?
그렇겠죠.
둘 다죠. 저 미키도 심지어 경매에 붙여져서 판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기획부터 인터뷰를 해서 만든 도록 자체도 그 프로젝트의 하나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냥 거대한 사기극이면 사기극 내지는
작품이네요.
이벤트면 이벤트 네. 자체가 작품인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것 또 미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술이면 미술이 네, 아니면 네. 아니지. 뭐 굳이 이게 왜 궁금해일 수도 있는데.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
다 미술이 있네.
그렇죠.
미술 아닌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지. 그럼 동학혁명도 미술이고.
네, 네.
뭐야? 우리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정말 그런 어떤 데미안 허스트를 생각할 때 실제로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한데요. 그 미술에 이렇게 뭔가 어떻게 보면 성공한 미술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미술이나 미술가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혹은 그런 직업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무게를 별로 두지 않는 거예요.
아니 말고?
그러니까 나는 예술은 예술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미술은 미술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별거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권위를 별로 두지 않는 방식으로 권위를 획득하고 있구나, 데미안 허스트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미술과 미술 아닌 것의 경계를 굉장히 흐릿하게 만드는 게 데미안 허스트이기도 해요.
그렇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권위 또는 대중들에 대한 약간의 조롱이 들어있네요.
뭔가 놀래키는 거?
뭐 그렇기도 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파괴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네.
그 파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짠 봐봐 놀랬지?
응, 그 기본적으로는 뭐 풍자와 해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네.
제 표현으로는 살짝의 조롱이 들어있네.
놀래키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본인 스스로도 이야기해요. 자기는 그 놀래키는 거를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것도 전시 작품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개개가 하나의 다 작품이기도 하고 저 약장도 지금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이고요. 저 공간 자체가 작품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데미안 허스트가 처음에 약장 시리즈를 시작을 하거든요. 80년대 후반에. 그게 뭐냐면 그 자기 할머니가 할머니와 어머니 손에 컸다고 했잖아요. 자기 할머니가 가톨릭 교도인데 거의 약을 신처럼
맹신하시는
모시는 거예요.
분이었구나. 네.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영양제, 뭐 오메가3 그렇지. 챙겨 먹어라 뭐 이런 거 있죠. 신처럼 마치 기도하듯이 정해진 시간에 딱딱딱 챙겨 먹고
릴리전이지.
네. 그래서 할머니의 약장을 그대로 전시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또 작품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발전을 하냐면 약장이 약국이 돼요. 그래서 약국을 딱 꾸며놓고 전시 작품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약국을 처음 만들었을 때 그 뉴욕의 빌딩 안에 이거를 설치를 했어요. 약국 작업을. 근데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딱 왔는데 약국인 거예요. 큐레이터들도 뭔가 약사 가운 입고 있고 하니까
전시 보러 왔다가 약국밖에 없네. 그러고 나가고 그러는구나.
잘못 왔나 해가지고 다시 내려갔다가 근데 여기 3층 맞는데 하면서 다시 올라오고 이걸 몇 번을 하는 거를 보고 자기는 이런 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나를 자기를 웃게 만든대요. 근데 결국은 이 전시를 본 다음에 약국에 갈 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약국이 예술일 수도 있겠다. 약국이 왜 예술이 되면 안 되지? 약국은 왜 예술이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겠다.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예술은 더 강력한 힘으로 당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당신의 인생이라고 말할 것도 없이 그냥 평소 하던 생각들, 관습적인 생각들이라고 바꿔도 되죠. 저 표현을.
당신에게 뭔가 말을 걸면서 당신을 잠깐이라도 생각하게 만드는 모든 썸띵들은 다 예술이다.
그렇죠. 당신의 마음에 오래 머물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거다라고 이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데미안 어스트가. 물론 예술로 오래 머물 수만 있다면. 그렇게 오래 머물려면 어지간한 충격으로는.
그렇지. 그렇지. 일단은 시선을 네. 끌고 잠깐 바라보게 만드는 게 시작이니까. 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않고. 실제로 그렇게 작업을 하잖아요. 이 책도 제가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온 건데요. 데미안 어스트를 인터뷰한 책이에요. 뭐 앞에 전반부는 이 저자가 데미안 어스트의 생애나 뭐 작업 세계 대표작들을 좀 쉽게 정리를 해놨고 절반 정도는 데미안 어스트를 직접 인터뷰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거든요. 데미안 어스트를 알기에 좀 다가가기에 좋은 책이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 이 저자분이 누구냐면 전 이것도 굉장히 재밌었는데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의 현 관장이에요. 근데 이 책을 집필할 때는 관장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관심이 많은 분을 모셔왔구나.
그러면 그냥 공무원이었어요?
그때 이제 공무원은 아니었고요. 여러 미술 기관에서 큐레이터로도 일을 하시고, 예, 네, 그랬었어요. 그래서 데미안 어스트에 대한 애정이 깊기도 하신데, 근데 이 책을 말미에 보면요. 이제 책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둘이 무슨 대화를 주고받냐면, 김성희 관장이, 그땐 관장이 아니었지만, 이런 말을 해요. 이런 질문을 해요. 앞으로 계획이 있나요? 라고 했더니 데미안 어스트가, 잘 모르겠고,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요. 좀 대규모 회고전을 좀 하고 싶어요. 근데 아시아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김성희 관장이, 장소, 뭐가 중요하죠? 라고 했더니 데미안 어스트가, 장소가 좀 컸으면 좋겠다. 대작들을 좀 전시를 많이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커야 되니까?
워낙 이제 작품 사이즈들이 크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김성희 관장이 그러면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그때 영국의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한번 장소를 물색해봐도 될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데미안 어스트가 그냥 되게 가볍게 그래요. 뭐 얘기해 주세요. 언제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하고 인터뷰가 끝을 맺거든요. 그러고 나서 몇 년 뒤에 실제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전 이런 것들도 참 재미있더라고. 이 책을 쓸 때는 몰랐을 거예요. 누구도. 그런 것들, 그런 인연들도 참 재밌었습니다.
네.
인생은 재밌는 거야.
이 골든 레전드가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 설치작. 지금 그 호텔에 있는 작업이고 이 작업이 한국에 오게끔 그때 막 이렇게 중간에서 어레인지를 했던 게 또 김성희 전 관장이기도 해요.
예. 네. 저게 그 데미안호스 작품인 거예요?
네. 보실 수 있는 네,
친한 애 둘이 작품자. 김성희 원장하고 그러니까
관장님이랑요.
관장이랑
연이 이제 깊은 거죠.
저건 뭐예요?
스핀 페인팅.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전시장 가시면 이게 판이 돌아가게끔 전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판이 돌아가고요. 작품을 할 때 작가가 색을 선택해서 그 위에 색을 뿌려요. 그러면 붓으로 칠하는 게 아니고 판이 돌아가면서
칠해지겠네.
작품이 완성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작가가 작업을 직접 했다라고도 말할 수 없고 안 했다라고도 말할 수 없고 기계에 뭔가 외주를 주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작가의 어떤 작업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묻게 만들어요. 작가의 붓 한 번 터치가 안 들어갔는데도 이거 작가 작업이라고 할 수 있냐부터 해서.
그러네. 아까 보니까 그 상어나 뭐 뭐든 간에 네. 소머리나 그 작가가 뿌려놓은 것도 아닐 거 아니겠어요? 다 모든
그쵸,
게.
그렇죠. 작가가 직접 설치한 것들이 아니죠.
다 사람 썼을지도 모르잖아.
그게 이제 현대미술의 맹점 중에 하나잖아요. 작가는 아이디어, 개념을 제공을 하고 그거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거.
왜 주셨을지도 모르고 외국에다가 주문 제작 부탁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대로만 그려주세요. 이대로만 네. 만들어주세요.
그 데미안 어스트가 아까 사이언스라는 자기 제작사 이런 것 스튜디오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거의 뭐 기업인데 주문량이 한참 많았을 때 몇 명까지 갔냐라고 세라손튼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미술 기고가랑 한 인터뷰를 보면 데미안허스트 말이 220명까지 직원 수가 있었대요. 그 스튜디오에. 아.
조수란 얘기겠죠. 그렇죠? 네. 보조 어시스턴트.
네, 전부 다 어시스턴트는 아닐 거고 뭔가 다른 직원들도 다 포함된 아. 개념이었겠지만 그래도 최소 100명 이상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어시스트를. 네. 데미안허스트는 조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이 작업을 멀리서 보면 이렇고 가까이서 보면 이거거든요. 이 알약들 이거 다 어떻게 수작업 붙일 거예요.
아, 붙이는 거예요.
네, 한 사람이 이거 어떻게 다 하냐는 거예요. 조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야, 근데 네. 진짜 할머니가 키웠는데 참 할머니한테 나쁜 손자네.
왜 또 그런 생각을 해?
다양하다 정말.
네, 정말 다양하다. 뭐, 왜 나쁜?
왜 지금 왜?
할머니의 그 믿음을.
네.
아, 믿음을 조롱한다고.
네.
아, 그 조롱은 근데 우리의 해석이고 실제 네. 조롱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저의 해석은 그렇다는 거죠.
그건 맞긴 맞지.
네.
아니, 재밌지 않나요? 이런 다양한 어떤 생각의 세계, 질문의 세계로 우리를 데리고 가잖아요, 어쨌든.
그러네. 그것도 뭐야? 숟가락?
아, 숟가락. 그거는 이제 수술 도구.
그 약을 이렇게 놓는데, 예를 들면 반대로 놓는다거나, 네. 이러면 작품의 의미가 달라질까요?
의미가 달라지진 않을 거고요. 작품에 아. 어떤 매뉴얼이 있을 거고, 그것대로 아. 이제 설치를 해놓은 것이겠죠? 이건 약국.
네. 아, 진짜 약국 좋아하네.
네. 전 시장에 가시면 하여튼 다양한 여러 이런 작품들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이런 작품.
저건 뭐예요?
있고. 이건 출품작이에요. 해보. 천사의 해부도라고 해서.
저 천사가도 저랬잖아. 똑같잖아. 네. 저 천사를.
아, 아내를 또.
천사도 뜯어보면 저래요.
가죽을 벗겨놨구나.
그러니까 아까 우리 분리된 어머니와 아이 그 동물 딱 갈라놓은 거 있죠.
네.
그것도 단면을 딱 보여주는 것이고 내부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 천사의 해부도도 마찬가지고 아까 유니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산발적이고 다양한 것 같아도 일관되게 어떤 스타일이 있다니까요. 데미안허스트에게는.
그러니까 저 천사의 해부도가 저게 말하는 바가 뭐겠어요?
뭐,
저게 뭐겠어요? 저게.
뭐예요?
저게 뭐겠냐고. 어? 천사라는 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얘기 아니겠냐고.
아,
어? 저게
천사란
여러분들이
없다.
믿는 천사 껍질 까보면 저래요. 네. 자, 저래도 천사로 계속 보여요?
전 이 생각했어요. 유니콘도 그렇고 천사도 그렇고 지금 상상의 존재들이잖아요. 실제하는 존재들이 아니고 종교 안의 맥락에 있거나 신화 안의 맥락에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근데 이런 종교든 신화든 이런 믿음의 영역이나 이런 것마저도 이성으로 철저히 해부하고 싶어하고
티야 티 극티라니까 극티
해부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어떤 알고자 그 하는 욕망 있잖아요.
그렇지.
동질감을
저렇냐고.
동질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뭔가 기어코 이렇게 이런 그 이런 존재들에게조차 이성이나 과학의 메스를 뭔가 들이밀면서 진실을 알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알고 분석함으로써 그걸 정복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인간의 강박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이 천사의 해부도 바로 맞은편에 어떤 작품이 있는 줄 아세요? 이 작품이 있거든요. 바로 맞은편에. 이거는 회화 작품인데요. 제목을 한번 봐보세요. 인간은 끝내 아무것도 알 수 없을 것이니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고자 하는 이성의 통제하에 두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앞을 보면 근데 너희는 끝내 아무것도 알 수 없을 거야 라고 이름 붙인 작업을 또 딱딱 맞은편에 배치를 또 해놓은 거죠. 자, 네, 그렇습니다.
저거는
이거는 캔버스화예요. 회화 작업.
그림을 그린 것인데 네.
이것도 다 전시돼 있는 건가요?
아, 네, 아, 그렇죠. 이건 다 출품작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같은 공간에 해골이랑 맞은편엔 천사가 있고.
아, 저는 미술관을 정말 가본 적이 없는데
네.
대표님 설명을 들으니까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약간 드네요.
아, 한번 좀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궁금해요.
대표님 다른 설명을 들으면 또 안 가봐도 될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어요? 설명 다 들었잖아.
아, 그러네.
뭘 또 가봐요.
근데 안, 설명 안 한 것들도 또 있으니까 저는 한번 좀 가보셨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일단 예매가 좀 어렵긴 하지만 한번 좀 시도해 보시면 오프라인으로도 현장 예매도 가능합니다.
신기하네. 네. 많은 걸 좀 생각하게 설명을 들으면서 많은 걸 좀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 같아요.
아, 너무 뿌듯합니다. 장 기자님. 네.
그러려고 보는 거예요. 정답은 없고.
네.
정답은 없고.
지금까지 미술 선생님.
네.
이세라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